네,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이 귀한 시간 모든 지체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힘의 조명을 주셔서 모든 지체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귀한 유익을 얻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 해석의 기초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 해석에 있어 성령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어려운 구절 해석에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이나 억지로 해석하려다가 이단 교리의 창시자가 될수 있고 이단 교리에 자신이 휘말리게 될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는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방식은 세대주의, 경륜주의 방식으로서 단순히 성경 본문 안에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서 문자를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방식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문학적 표현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나 시편 부분, 또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일부 비유적 표현을 말씀하신 부분 등은 그 문맥 안에서나 혹은 다른 성경 구절과의 단어 및 내용을 상호 비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추론하거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풀어간다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해석의 원칙 두 번째, 말씀의 대상이 중요하다로 넘어가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의 대상이 중요하다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뱀을 위해 기록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의 일부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일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부는 교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셋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교회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으나 그 안에 모든 내용이 교회에 관한 것 혹은 교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한 민족, 즉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문맥 밖에서 취해 교회에 적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에게만 주어진 배타적인 약속들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므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은 저희들에게 본보기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본보기와 교훈인 것이지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취해서 저희 생활에 유익을 얻는 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교리적인 부분이나 기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를 연구해야 한다.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해야 한다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만 말씀에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말씀을 잘못된 기준으로 나누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영감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영감에 대해서 또 축자적 영감에 대해서 일부 배우셨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영감의 성질과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적 영감설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독립침례교회의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독립침례교회의 믿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표시를 명기하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기자, 즉 성경 기록자의 정신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성령께서 받아쓰도록 불러주시는 것만 기계적으로 받았었다는 주장이 기계적 영감설에 해당합니다. 인간은 필사자로서 통로에 불과했다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각 권의 성경 기자에 따라 독특한 문체 및 개인적 다양한 경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견해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동적 영감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기는 했으나 그것은 심적 영적 활동에 대한 고무에 불과할 뿐 성경 기록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의 영에 고무된 성경 기자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기존의 다양한 자료들을 배경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느 정도 권위는 있으나 반드시 정확 무오하다고 보기는 힘든다는 견해인 것입니다. 이 주장은 성경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성경 기록에 대한 특별 영감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유기적 영감설, 저희 독립침례교회의 믿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 각 개인의 성격, 재능, 은사, 교양, 문체 등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성경 기록에 조화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 당시 성령님께서는 성경 기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자질이 제 영향하에 들지 않도록 주권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셨고 기억을 새롭게 하셨으며 심지어 용어 하나 선택에 이르기까지도 지도하고 간섭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각 기록자 개인의 문체적, 시대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것들이 모두 성령님의 감독하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오류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포함한 개신교회에서도 이 유기적 영감설을 성경 영감의 성질에 대한 정설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유기적으로 기록되었다면 다음의 문제는 성령님의 영감은 성경의 어느 범위까지 미쳤느냐 하는 문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상 영감설을 살펴보시겠는데요. 역시 저희 독립침례교회의 믿음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 영감설과 일목상통한 견해로 목적 영감설, 사상 영감설 두 가지 제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 사상이나 목적이 있어서 충분히 영감되었으나 그 사상 목적에 있어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체적 용어라든가 역사적 사실의 기술 등에 있어서는 인간 기자 선택에 따랐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목적만, 결과적인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이 뭐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성경의 사상 기록 목적에만 국한되며 성경의 용어나 역사적 사실의 기술의 사실성과 정확성까지는 의미하지 않는다고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견해는 오류처럼 보이는 성경상의 난제를 해결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에 일부 보수주의 학자들도 찬동하고 있는 견해이나 결국 이 견해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가 상당한 오류를 내포한 기록물을 통해서 무호하게 게시되었다는 비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언어는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사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와 분리된 사상만의 영감은 있을 수 없으며 아울러 용어나 역사서술에 있어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에 근거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 체계의 완전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 모순적 논리에 직면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 영감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교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신약적인 부분 등과 같이 어떤 부분들은 영감된 반면 역사적인 부분이나 과학적인 부분 등은 영감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상호간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체적 부분만이 영감되었다는 이 주장은 성경의 영감성을 근본적으로 모두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전 영감설, 지난번에 말씀드린 축자적 영감설, 저희 독립신대교회의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자체의 증거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완전히 영감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론은 영감이 성경에 사용된 모든 낱말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자적으로 영감되었다고 하는데 따를 축자 문자를 따른다는 말씀으로 한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를 따른다, 문자 그대로 보는 이 축자적 영감설은 축자적 영감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축자적 영감이 기계적 영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기계적 영감설은 인간이 기계처럼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받아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믿는 견해인데요. 축자적 영감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완전 영감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들을 구약의 서신들과 동일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용어, 문체, 표현에 대해서도 영감하셨으므로 성경의 어느 부분, 어느 단어 하나에게까지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1.1획도 폐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셨고요. 따라서 저희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이 완전 영감설, 곧 축자 영감설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영감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적 영감설 그리고 완전 영감설 곧 축자적 영감설을 저희가 믿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점진적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진적 계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에 완전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드러났다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시작해 신약에 이르기까지 조각조각 이렇게 비추던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흐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이해 수준 또 구속사의 단계에 따라서 조금씩 더 많은 진리를 드러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으나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계시를 주셨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율법은 구약시대에 드러났고 예비적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시대에 드러나셨고 완전한 계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어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소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본래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죠. 모세로부터 주어졌고 이 복음은 현재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됐고 성취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의로서 전가되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구원을 최종적으로 드러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속사 속의 단계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점진적 계시는 구속사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족장시대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창조가 있은 다음에 아담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언약들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족장시대에 주어졌습니다. 계속 마찬가지로 모세시대에도 율법으로서 또 제사제도, 성막 등으로 그 계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서 대언자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서 메시아의 약속과 새 언약 예언 등으로 또 그 계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신약에 예수님에 이르러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계시가 드러났죠. 또 사도 시대에도 이어서 뭐 교회 시대의 신비, 그 진리가 드러났고 또 복음의 선포, 이방인에게 이르는 복음의 선포, 또 교리, 신약 성경 완성 등 교리 확립 등의 계시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 계시,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점진적 계시가 저는 킹잼 성경에 이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포인트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점진적 계시는 완전한 계시로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는 예수님과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외에는 새로운 계시가 전혀 필요 없고 성령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조명하시고 이해하시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 첨가나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진적 계시는 성경 안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시대가 흐르며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점진적 계시와 비교해서 향상된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향상된 계시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 드러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최종적인 권위라고 믿는 분들은 향상된 계시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주실 때 단순히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차원에서만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후대에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 안에서도 더 분명하고 확장된 계시의 말씀을 담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본 개념에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인 계시, 곧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킹 제임스 성경 번역 과정 안에서 어떤 교리적 진리나 연결고리가 원문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향상된 계시라고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많은 지체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용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갓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단순히 원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킹 제임스 성경 번역 과정에서도 보존과 더불어 향상된 계시가 드러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관련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원문 성경만이 아니라 번역된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번역된 성경을 원문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원문 성경에서 볼 수 없었던 진리비 또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준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이 구절은 성령님께서 말씀의 단어 하나를 가르치시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할 때 깊은 계시가 드러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킹 제임스 번역자들이 택한 단어 선택이 하나님의 독특한 교리를 드러낼 수 있다고 믿는 관련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릴 때 이 부분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성경 번역까지도 주관하셔서 킹 제임스 성경 번역 안에서 계시와 진리가 더 선명히 더 분명히 드러난다고 믿을 수 있는 관련 구절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야서 28장 10절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을 마지막 시대의 최종적인 또 완성적인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관련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3번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 과정 안에서 드러나는 향상된 계시 중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허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영어로 보시면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은 단순히 다른 번역된 성경과는 달리 양을 준비하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되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또한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된 성경과는 달리 킹제임 성경은 이러한 조명을 또 보여주시는 또 귀한 향상된 계시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만 들어드렸는데 찾아보시면 더 많은 구절이 또 관련 구절이 있어서 이런 향상된 계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킹제임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향상된 계시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킹제임 성경,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성경이죠. 번역되는 과정 안에서 오히려 교리와 성격오리가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으며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또 이를 통해 믿는 자들이 더 큰 계시적 빛을 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계속 관련된 부분인데요. 트랜슬레이트를 통해서 보는 킹제임 성경의 향상된 계시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맹세는 곧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기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왕자를 세우는 것이라 하매. 영어로 보시면 To translate the kingdom from the house of Saul이라고 되어 있고요. And to set up the throne of David over Israel and over Judah 이렇게 from then 네,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엘세바죠. 예, 제가 넘어갔는데요. 여기서 영어 단어 나오는 translate는 원어 히브리어 아바르, 즉 옮기다, 지나가다, 전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영어 성경들은 단순히 transfer, take away, give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미적으로 차이가 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독특하게 translate라는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근데 이 translate라는 단어의 의미는 현대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기로도 번역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옮기다, 다른 상태로 바꾸다, 변화시키다라는 깊은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도 translate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Who had translated us into the kingdom of his dear son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translat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실 때 동일하게 translat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는 저희들의 신분이 사탄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한 옮김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킹제임 성경에서 Translate the Kingdom은 단순히 왕국을 옮겼다라는 뜻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울의 왕조에서 다윗의 왕조로 상태와 본질 자체를 바꾸셨다는 영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슬레이트를 어디에서 어디로 완전히 옮겼다. 그 권능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셨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킹제임 성경 번역 과정에서 권위도 살펴보시겠습니다. 킹제임 성경을 믿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킹제임 성경의 번역자들은 단순히 원어를 기계적으로 옮기지 않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가장 합당한 영어 단어를 채택하고 선택했습니다. 트랜슬레이터란 단어 선택은 우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의 권위를 반영한 영감적 단어 선택입니다. 다른 영어 역본들이 트랜스퍼 같은 단어를 쓸 때 사라지는 말씀의 영적 깊이가 킹제임스 성경의 트랜슬레이트 영어 단어 선택에서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킹제임스 번역 과정에서의 권위가 어떻게 확립되었는지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향상된 계시의 관점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어 본문보다도 더 분명하게 계시의 의미를 드러내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 자체는 옮긴다 라는 단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과는 달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트랜슬레이트라는 신약의 구원 개념과 연결하면서 계시 빛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트랜슬레이트를 단어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은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교회의 시대 영어권 성도들에게도 주신 향상된 계시를 반영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트랜슬레이트를 대표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드러난 향상된 계시를 이렇게 트랜슬레이트한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트랜슬레이트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신문과 본질의 전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번역이 단순 인간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 있게 세워졌음을 증거하고 계시며 또한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보다도 더 풍성한 영적 의미를 드러내며 오늘날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주신 완전한 성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